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설날의 의의는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게끔 수고하고 애써준 조상들의 언덕을 기리고 살아있는 가족 간의 사랑과 결속을 다지는 데 있습니다. 음적으로 한 해의 첫날인 이 뜻깊은 날을 설날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말 설다, 낯설다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설날은 낯선 날, 다시 말해서 익숙하지 않는 날인 것입니다. 새해는 미지의 시간 질서입니다. 미지의 시간 질서인 그 새해로 진입하는 낯선 첫날이 바로 설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이 미지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낯선 첫날을 설날이라고 부른 것은 그만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맞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설날을 삼갈 신자를 사용하여 신일 다시 말해서 삼가고 조심해야 하는 날이라고 불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지의 낯선 시간 질서와 바르게 통합되기 위해서는 그 시간 속으로 진입하는 첫날부터 경거망동하지 않고 삼갈 것을 삼가하고 조심할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마음을 조심해야 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미래를 미리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미래를 미리 살아보거나 예측할 수 있다면 인간 세상에서 불행, 슬픔과 같은 단어는 아예 생성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 속에 불행과 비극이 있는 것은 인간이 미래를 미리 살거나 예측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미리 볼 수 있고 미리 살아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미래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시간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그 미지의 낯선 시간 질서 속으로 진입하는 한 해의 첫날을 낯선 날을 의미하는 설날이라고 부르면서 삼가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매해 한 해를 시작해 온 우리 조상들의 해안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뜻깊은 설날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의 등이요 우리 발의 빛이시기에 미지의 낯선 시간 질서 속으로 설날을 맞아 새롭게 진입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친히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 본문 17절에서 23절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티옥 유대인 회당에서 행한 설교 도입부로서 그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거쳐 또 광야 생활을 거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에 정착하기까지 45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주셨습니다. 재판관 혹은 심판자를 뜻하는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사사시대가 350년 동안 지속되었고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사무엘 때에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들에게도 이웃나라처럼 왕을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미지의 낯선 시간의 질서인 또 한 해 속으로 진입하는 이 설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속에서 우리는 전혀 상반된 두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를테면 사울은 첫 번째 왕인 셈이었고 다윗은 두 번째 왕인 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심으로써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사사시대가 끝나기까지 10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요셉, 모세, 여호수아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의 본문은 그 많은 지도자들의 이름에 대해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지도자들을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집단 명사로 통칭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문 20절이 처음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건 역시 사무엘 선지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시대에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주셨음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사울과 다윗의 등장을 위한 보조장치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1000여 년 동안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면서도 유독 사울과 다윗의 이름을 거명한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는 그 두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대조해서 보여주려는 본문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한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된다는 것은 더더욱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은 여러 명 있을 수 있지만 그 나라 역사상 첫 번째 왕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단 한 명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명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왕으로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명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세움을 입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입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후에 그를 폐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두 번째 왕이 된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에서 만나다로 번역된 휴리스코어는 관찰해서 발견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석 감정사가 수없이 많은 원석들을 추리 깊게 관찰하다가 진짜 보석을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다윗을 찾아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원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다윗을 특별히 찾아내신 것은 그 다윗이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려 하신 뜻이 무엇인지는 23절이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명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입고서도 폐위당한 사울과 족보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대조적인 삶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리석은 조상을 대변한다면 다윗은 지혜로운 조상의 표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은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우리말 소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후르는 청년이라는 의미이고 준수하다고 번역된 토브는 선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무대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청년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준수한 외모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키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 사울과 견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새롭게 왕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에서 초대 왕으로 세움받기에 사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첫 번째 왕으로 뽑히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은 사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그가 침착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 사울은 그 정도로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지켰을 뿐만 아니라 왕정 통치를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등 초대 왕으로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왕좌에 앉아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앉아있는 자기 왕좌와 자신이 휘두르는 자기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신봉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겸손한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좌와 권력을 하나님보다도 더 절대시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인간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말년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가 믿었던 그의 전 군대가 전멸당했습니다. 승리한 블레셋군은 세 아들들과 함께 패주하는 사울 왕을 집요하게 추격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의 세 아들 역시 사울 왕이 보는 눈앞에서 살해당했고 사울 왕 자신도 추격군의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적군에게 생포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적군의 산채로 포로로 잡힌다는 것보다 더 큰 수치는 없습니다. 중상을 입은 사울은 옆에서 무기를 들고 자기를 호위하는 군사에게 자기 목을 쳐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 군사는 손에 무기를 들고 있으면서도 감히 두려워 왕의 목을 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져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무기를 든 그의 호위 군사 역시 자기 무기로 스스로 자기 생을 끊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은 그날의 그 끔찍한 광경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사울은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군대, 사랑하던 세 아들, 자신을 호위하던 호위병들과 함께 그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의 왕국 역시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 죽음을 모면한 사울의 자식과 후손도 불행하기는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사울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그의 왕국은 반드시 그의 자식과 후손들에게 계승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스스로 차버린 사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울에 비해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나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한 인간이었습니다. 왕좌에 앉은 다윗은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버렸습니다. 그때 충신 우리아는 전투 중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윗이 범한 바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다윗은 전투 중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소환했습니다. 남편 우리아로 하여금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바세바의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위장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혼자 편안하게 귀가할 수 없다는 우리아의 충성심으로 인해 다윗의 시도가 무위에 그쳐버리자 다윗은 우리아 장군을 다시 전장으로 보내어 자기 신복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그를 죽음에 빠뜨리도록 교사했습니다.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기 충복 우리아를 살해한 것입니다. 그 뒤에는 과부가 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공공연히 왕궁으로 불러들여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패역무도한 살인 강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란 다윗의 자식들 역시 가관이었습니다. 장남 암논은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기회를 엿보다가 이복형 암논을 쳐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내친 김에 아버지를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깜짝 놀란 다윗은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황급하게 왕궁을 빠져나갔고 왕궁을 접수한 압살롬은 제일 먼저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범했습니다. 아버지의 후궁이라면 아들인 압살롬 자기에게는 어머니 뻘이었지만 압살롬은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은 재집결한 아버지 다윗의 군대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군대가 아버지를 밀어내었고 아버지의 군대가 자식을 쳐 죽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아무리 따져도 사울보다 못하면 못했지 사울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그의 왕국이 그의 자식과 후손에게 계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족보상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영광까지 입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윗이 비록 한때 패역무도한 살인 강도였을 망정 그 이후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되돌아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되찾고 끝내 믿음을 지켰던 다윗. 그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늘라는 미지의 낯선 시간 질서 속으로 또다시 진입하는 첫날인 이 설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의 자식,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일평생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누구의 자식에서 누구의 부모로 그리고 죽은 뒤에는 누구의 후손에서 누구의 조상으로 불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조상으로 기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조상이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은총을 입었음에도 자기 후손에게 악영향을 미친 사울과 같은 조상이 되느냐 자신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조상이 된 다윗과 같은 조상이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당사자의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사울처럼 왕좌와 권력을 한 손에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살아생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자기 후손을 바로 세워주는 지혜로운 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것들을 지키고 섬기느라 자신의 귀한 인생을 허망하게 탕진하기 마련이고 그처럼 무의미하게 소진된 그의 부정적인 삶의 유산은 고스란히 후손들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설령 한때 다윗처럼 패역무도한 살인강도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되돌아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자기 후손을 위해 진리의 이정표로 세움받는 지혜로운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의 인생과 가정을 바르게 세우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부귀영화가 자기 후손들을 바로 세워주는 지혜로운 조상의 조건이라면 부귀영화를 한 손에 누리고 있던 사울보다 지혜로운 조상이 되기에 더 좋은 조건을 지닌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부귀영화 때문에 지혜로운 조상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삶이 후손을 바르게 세워주는 지혜로운 조상의 조건이라면 자기 자신이 패역한 살인 강도 짓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식의 강간과 살인에 심지어는 자신에 대한 자식의 반역과 자기 신복이 그 자식을 쳐 죽이는 현장을 목격한 다윗은 지혜로운 조상이 되기에는 멀어도 한참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자기 왕국을 자기 자식과 후손에게 계승해주고 그 자신이 족보상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지혜로운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큰 소망을 품게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 다윗과 같이 패역무도한 살인강도로 할지라도 나의 집안이 지금 다윗의 집안처럼 아버지와 자식이 싸우고 형제와 형제가 원수처럼 다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내 가정을 치유해 주시고 그 결과 보잘것없는 우리 역시 지혜로운 조상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미지의 낯선 시간 질서 속으로 새롭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신뢰하던 어리석은 사울이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 발길의 등이요 빛으로 삼는 지혜로운 다윗이 되십시다. 미지의 낯선 시간 질서 속으로 진입하는 이 설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통해 다윗과 사울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시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잊지 마십시다. 먼 훗날 우리가 지혜로운 조상으로 기려지는 조건은 결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태도입니다. 한 인간의 인생과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패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질곡의 세월 속에서도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게끔 온갖 수고와 헌신을 다한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는 민족의 명절 설날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설날을 맞아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언젠가는 우리 역시 우리의 후손들에 의해 조상으로 기려질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사울과 다윗의 삶을 대조하여 보여주심으로 어떤 경우에도 어리석은 조상을 대변하는 사울이 아니라 지혜로운 조상의 표상인 다윗이 될 것을 촉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설령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부귀영화를 하나님보다 더 신봉하면 그 부귀영화로 인해 우리 자신과 후손의 삶을 동시에 망치는 어리석은 사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설날을 맞이하여 미지의 낯선 시간 질서 속으로 또다시 첫 발을 내디딥니다. 우리 인생과 가정의 유일한 건축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딥니다. 우리 발걸음의 유일한 등이요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첫 발을 내디딥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여인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다윗처럼 패역무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집안이 지금 다윗의 집안처럼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형제와 형제가 원수처럼 다투는 콩가루 집안일 망정,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으로 우리의 가정을 진리 위에 재건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이 진입하고 있는 이 낯선 시간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친숙한 진리의 시간으로 엮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먼 훗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혜로운 조상들로 기려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과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폐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